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결론부에서 앞선 내용 전체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특정한 삶의 자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전체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총세 가지의 주제를 반복하여서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주제이고, 두 번째는 말의 지혜에 대한 주제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부와 가난에 대한 주제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전체 주제에 담아서 무엇이 지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그것이 경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의 지혜의 경우에는 모든 말들을 사람 앞에서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듯 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물질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고난과 시련의 문제는 인내하고, 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부와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결국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처럼 야고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된 삶의 자세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찾아오면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뭔가 우리의 그 관념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뭔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단한 삶, 간결한 삶, 단순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한창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김연아 선수를 취재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그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VJ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냐? 스트레칭 할때 무슨 생각하시냐? 이렇게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그냥 하는 거지 뭐. 생각하기 뭔 생각을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라고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23개 따서 그 역사상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도 비슷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펠프스가 약간은 이제 사람 좋은 미소를 띄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수영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선수의 삶의 자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삶을 정해진 기준에 근거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보서가 추구해야 한다고 신자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자세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는 야고보서가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셨던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무흠하고 흠결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않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없고 순수해 보이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모태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라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죄인이란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복음서에서 그 이 내용을 다룰 때 모든 본문의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초등학생에서 유치원 정도 되는 유소년 아이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뗄 정도의 아주 어린 아기들,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그 본문에 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포유류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생존 능력을 갖추지 못한 포유류들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최소한의 생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람은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유아 아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까? 배고프면 웁니다. 뭔가 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용변을 봐야 된다? 그래도 웁니다. 심지어는 졸려도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를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뭔가 좋은 일, 기쁜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커서 매몰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한 다른 방편을 모색하면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쁜 일,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혹시 그 기쁨과 나에게 성취된 것에 너무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취해 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고난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쁜 일 앞에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자 야고보가 앞서서 주제들을 반복하면서 강화했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상황을 좀 설정을 합니다. 그 상황이란 무엇이냐면 한 공동체에 병이 든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설정인 것이죠. 본문에서 그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공동체에게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4절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 앞에 무엇무엇을 위해, 위에라는 전치사가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위에서 그를 위하여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거는 당시에 쓰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이 든 사람 위에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하고 청하다라는 말이 이제 합쳐지면서 한 가지의 상황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 사람이 너무 상태가 위중하여서 스스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을 수 있는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야고보는 공동체에게 양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공동체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공동체는 그 사람이 혹시 그것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져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눈을 항상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양측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나눠야 되고 혹시라도 모르니 늘 보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몸의 중심. 그 심장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중추신경과 더불어 두뇌 이렇게일까요? 전 문과라서요. 박노의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노라라는 시를 보면 몸의 중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슬프네요.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가족의 중심은 아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가장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작동해야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야고보는 그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한 장로들이 그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여기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아주 보편적이었던 의료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당한 자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치유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과 욥기 29장을 보게 되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분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축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조금 더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아봐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를 돕는 것을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특별하게 성별하여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 내가 이 기도를 받으면 반드시 낫게 될 거야 하는 그 확신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섭리하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서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이제 이 이야기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백.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정말 힘을 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서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서로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서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서로로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로 존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회복해내실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회복,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나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노력과 그 사람 개인의 열심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신다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더라. 말씀이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종종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공동체, 저희 지는 이제 95% 이상, 97%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모든 구성원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다는 겁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고등부를 했었는데 고등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사분들이 계시니까 그중에는 이제 저보다 나이도 있고 믿음의 이제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때로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삶에 지혜가 필요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의지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대학생 부서를 맡고 나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다 대학생들이고 심지어는 저희 집은 이제 처음에 개척 멤버를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신생으로 형성하다 보니까 20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20살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늘 제 포지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늘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도 막 길을 제시하고 막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만 확신 있게 대답하고 질문에 답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게 진원들이 저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긴 하지만 어떤 막 도움을 받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다가 저희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조용히 나눴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좀 기도해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보니까 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 간사님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고 이제 뭐 모임을 하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뭔지 말 안 해주고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원들이 저 양반이 좀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를 어떻게 하냐면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스무 살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좀 이제 감동했던 포인트가 각자가 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로 어떻게 해서든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에 이제 한 지체가 저한테 정말 너무 급하게 좀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불러서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해서 월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 이제 위로하려고 한 거죠. 물론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초콜릿이랑 이렇게 신 젤리 아십니까? 그 지렁이 모양으로 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주일이 되면 그렇게 그걸 제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젤리랑 초콜릿이랑 거의 당뇨 걸릴 정도로. 그래서 계속 주고 가고 편지 써주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저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울림을 준 거는 저희 지체 중에 INFP가 있어요. INFP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 나무위키가 알려줄 겁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주 이제 감성적이고 굉장히 낭만이 넘치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떴나 봐요. 근데 그걸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로하신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울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약간 코가 찡해지는 느낌. 약간 아 이제 그래도 진원들이 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 노력들. 밥 사주고 초콜릿, 젤리, 무지개 사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쌓여가면서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괜찮아지고 훨씬 더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라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늘 뭔가 도움을 줘야 하고 뭔가 길을 제시해야 되고 이제 어른으로서 버텨야 되고 센 척하고 아프지 않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그 공동체를 섬기고 담당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 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공동체 안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 지어져 간다고 했을 때 그래 잘 지어져 가고 있군 거기 좀 모자라 이렇게 지도감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벽돌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마 하신 말로 기억하는데 성화 있지 않습니까? 성화 우리가 신자가 전 생애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성화를 우리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개인이 겪는 성숙의 사건.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화는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이라는 게 개인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로 존재해야만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로 존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되셨습니다. 조롱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 그 수치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워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외롭게 고독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왜요? 우리를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로워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외로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는 가볍게 여기거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훨씬 더 무겁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성화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서로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들을 넣어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로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부에서 이와 같은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언급한 사건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기록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함께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기근 속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아마 다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물론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더라, 이것도 유익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조명하고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비가 내려서 가뭄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게 훨씬 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끝나는 것보다 남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 예를 가지고 그대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야고보는 하나님이 결국 공동체와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선 맥락에서 이어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랑과 섬김을 확장해 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서를 처음 마주했을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내부 사람들을 말하지만 20절에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없애고 조금 더 포괄적인 대상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이 교회 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그 사랑과 섬김이 여전히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바꿔 말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시고 서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섬김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야 될 곳으로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미시오 세미나리에서 저희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할 때 저희에게 바울 서신을 가르쳐 주셨던 마이클 테일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신약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적 해석학이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선교를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의 확장, 삼위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의 확장, 이게 선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안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안을 향하는 구심력이고 하나는 외연을 향하는 원심력인 것이죠. 구심력, 즉 그 삼위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서로를 먼저 바르게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듯 교회가 먼저 관계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원심력, 즉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바르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외연적인 힘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공동체를 바르게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로 바르게 존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과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농어촌과 수도권 선교 일부만 남았고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선교에 다녀와주셨을 줄 믿습니다. 선교가 다 끝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그 진원들하고 선교하면서 저는 그 우리가 얼마나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꼭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저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다니거든요. 캄보디아 선교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뿌레야 예수그리 스롤라인데야, 크뇽 스롤라인데야,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집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1년 동안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말을 그 5박 6일 안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꼭 교회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참되고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일상의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확장.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토록 말하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서로가 필요하다고,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로 존재하는 교회가 바르게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공동체를 넘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화는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 결국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어려움을 회복시키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손을 들고 내가 너무 어렵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안에 결핍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우리 삼일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을 쫓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약간은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동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그렇게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반응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홀로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사랑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결핍 있는 사람을 찾고 내가 먼저 한 사람을 잘 섬겨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